하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로 11절 말씀. 3절 11절 말씀 한 장 넘겨주실래요? 뒤에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3절을 교독합니다. 제가 3절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들을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눌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안에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대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설교 중에 이 개념을 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는데요. 오늘은 좀 따로 띄어서 이것만을 가지고 한번 묵상하는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관대함이란 무엇입니까? 관대함은 그냥 넘어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관대함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관대, 넓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넓은 시선으로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하나, 상대가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대의 문제를 외면하고 좋은 면만 본다는 것도 아닙니다. 관대하다는 것은 넓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갖고 있는 그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을 동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관대한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관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대하게 보신다고 하는 것은 그냥 넘어가신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가 있어도 그냥 흐지부지, 대충대충, 그냥 한번 넘어가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십니다. 그건 관대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치열하게 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대충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갖고 싸우십니다. 우리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그 문제가 개선되길 바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로 우리를 규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넓은 존재라는 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보다 대단한 존재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지만 그 좋은 우리에게 한쪽이 부서져 있다라는 시각으로 우리한테 접근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서진 부분을 고치면 원래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이에요. 그렇죠? 그게 성육신의 관점이에요. 우리 가운데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여서 너무 좋은 존재인데 죄로 그 좋음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그 부분을 고쳐줘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해야지.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 자체에 뭐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관대하신 시선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이 시선을 오늘 하루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한 장면에 대해서 나와 있죠. 워낙 유명한 장면입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끌려옵니다.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누가 서 있죠? 군중들이 서 있습니다. 이 군중들은 이 여자의 잘못 때문에 여자를 죽이려고 마음에 결정하고 돌 하나씩 들고 이제 모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모세법에는 이렇게 음행하면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닥에 써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저런 나쁜 사람은 죽여 없애야지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야 그 정도를 갖고 뭘 그러냐 라고 얘기하지도 않으시고 그냥 바닥에 글을 쓰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글을 써내려갈수록 군중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아마 율법을 적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엔 율법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문장들이 있지 않았을까 상상해보기도 합니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본인들이 느끼기엔 다른 사람 모르더라도 저 죄는 나에 대한 것이고 난 저 율법을 어겼고 나 사실 가치 문제가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그렇게 한 명 한 명 떠나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다 떠나간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여자가 얘기한 모두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지. 하지만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본문은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이 본문은 자주 넘어가자는 것으로 해석되어지고는 했습니다. 야, 네가 누구를 지적해? 네 눈에 들보나 봐. 형제 눈에 티를 뽑으려고 하지 말고. 제가 잘못했지. 하지만 넌 선하니? 너도 선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다 이렇게 그냥 잘못되게 살아야 돼. 라고 적용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이 본문으로 모든 죄는 지적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규칙이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우리는 다 죄된 상태에서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서로가 서로를 방치하며 살아가자라고 말하는 식으로도 적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지적하면 이 본문의 기반을 가지고 야, 넌 잘났냐? 네 눈에 들보나 봐라. 아무것도 죄가 아니냐? 누굴 비판하는 것은 죄다. 라는 식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양심의 찔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이야기가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다 문제가 많으니 문제 마음대로 살자라고 적용할 어떤 여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아, 여자가 문제이긴 하지만 돌로 쳐 죽일 만큼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일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단지 문화적인 부분입니다. 당시에는 뭔가 잘못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이런 원시사회가 있나. 2000년 전이잖아요. 왜 우린 달랐어요? 우린 뭔가 크게 잘못하면 능지처참 이런 거 했어요. 그거 뭔 줄 알아요? 모르죠? 그거 그냥 말을 한 거지. 상상을 해봐요. 우리가 쓰던 말이지만 능지처참 이게 뭔지. 고대 사회는 우리보다 훨씬 더 잔인했어요. 그걸 현대인의 눈으로 그 잔인한 형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본문의 얘기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셨지. 기준에 대해서 얘기했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가 잘못했지만 야, 그 어떻게 사람이 사는 걸 돌로 쳐 죽이냐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은 이 관점에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죄가 심각하게 지적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십니다. 그 율법에는 분명히 그 여자의 죄악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네가 진짜 잘못했어, 이 여자야. 그런데 너희들도 되게 잘못을 하고 있어. 너희들 안에도 이 여자만큼 심각한 잘못들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너희의 죄는 외면하고 누군가의 잘못을 비난하는 것으로 스스로 정당화하고 있는 거야. 니네 다 문제가 있어. 예수님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 문제잖아. 여러분, 이 톤은 아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야, 우리가 다 부족하지? 라고 얘기하는 건 부족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톤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고 너도 문제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찔려서 그 자리를 떠나가죠.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자리를 떠나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문제가 진짜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이 여자의 문제만 얘기했는데 그렇지, 니들 말이 맞아. 이 여자의 문제가 심각해.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니들 한 명 한 명의 문제가 심각해. 라고 치열하게 문제 제기하십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그들의 문제를 다뤄가는 이 정죄라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정죄라는 방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 정죄라는 방식은 이 공동체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만 나쁜 놈을 만들어서 죽여버려요. 그리고 우리 나머지는 괜찮은 사람의 구슬을 합류하고 포장해요. 그런 식으로 공동체는 죄에 묶여버리지 죄에서 자유해지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길 바라셨습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문제를 심각하게 인지하지만 정죄가 아니라 용서, 개선, 용서는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정죄가 아니라 여기에 문제가 있으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으니 여기서부터 문제를 해결해 가자. 이 여자야, 너는 문제가 많지만 너는 내일은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넌 그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어. 넌 그거보다 나은 존재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십니까? 우리를 관대하게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관대하게 바라보세요. 우리 가운데 심각한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 왜? 우리는 그 문제보다 더 나은 인간이니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 문제의 심각성만 바라보고 그 문제의 심각성만 바라봐서 그 문제에 빠져버리거나 그 문제를 외면하거나 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히터 꺼도 되죠. 나 말을 못하겠어. 목이 건조해. 죄송해요. 여러분, 관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밝음을 가지고 내 안에는 어두움으로 나가는 행동입니다. 다시 관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밝음을 가지고 내 안에 어두움으로 나가는 행동입니다. 만약에 사람이 자기 안에 밝음, 난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밝음만 바라보고 자기에는 어두움을 외면하잖아요. 그럼 그 어두움은 점진적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어둠을,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장점만 바라봐요. 자기 문제를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문제는 점차적으로 증식합니다. 암세포처럼. 자기 문제를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외면하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밝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어두움만 바라봅니다. 난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난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이야. 난 사실은 이런 사람이지. 마치 그 어두움이 자기의 코어인 것처럼, 자기의 정체성인 것처럼, 자기의 본질인 것처럼 자기의 밝음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의 어두움만 바라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어두움에 빨려 들어가 버립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는 사람이죠. 낭망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자기의 문제를 합리화하는 것도 문제지만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어버리는 것도 문제입니다. 자기의 문제에 매몰되면 그 문제가 개선될까요? 확대될까요? 훨씬 더 빠르게 확대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빛을 들고 어둠으로 가야 돼요. 난 이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난 이런 좋은 사람입니다. 난 이런 좋은 사람인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가겠다는 마음으로 내 삶에 접근해야 돼요. 이것이 관대함이에요. 여러분, 관대함은 정서적 호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관대함은 객관적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관대함이라고 하면 자꾸 정서적 호의라고 생각해요. 야, 관대하게 생각해. 그게 뭐예요? 문제가 많지만 좀 따뜻하게 예의 바르게 호의 있게 그걸 다루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건 관대가 아니에요. 관대는 판단이에요. 관대는 시선이에요. 정서적 호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좁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문제만 보고 있거나 문제가 아닌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관담의 시선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내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무엇인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어떤 문제, 어떤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저도 그렇고요. 내 문제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관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만 보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랑 여러분 생은 벌써 망가졌어야 돼요. 그렇죠? 벌써 침몰했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않아야 돼요. 상황도 훨씬 더 안 좋았어야 되고요. 인격도 훨씬 더 안 좋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도 하나도 안 남아있어요. 정상이에요. 근데 왜 내 안에 이런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왜 내 삶이 이렇게 선하고 좋은 것들이 있어요? 거기 여러분의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바라야 돼요? 넓게 바라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필요합니다. 적용. 그건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에게 관대하십시오. 관대함의 첫 번째는 내가 좋은 사람인 걸 바라보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바른 중심을 갖고 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성실한 삶을 갖고 있어요. 물론 항상 그러지 않겠죠. 어떤 부분에서 그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시절에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중심에 제가 신뢰하기는, 제가 알고 있기는 여러분들은 바른 기준을 갖고 있고 사람에 대한 따뜻한 호의를 가지고 있으니까 성실하게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시절에도 여러분들 이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중심이 여러분 되겠어요. 근본만으로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기준이 바르고 삶에 성실하면 따뜻한 호의를 갖고 있으면 그 이상 어떻게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우리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문제가 있죠. 이 안에 문제를 보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보는 관대한 시선이에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돼요. 사람들은요, 되게 애매하게 혼자 자기 방구석에 있을 때는 굉장히 심한 자책과 매몰로 가요. 나는 너무 심각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혼자 있을 때. 내 코어는 진짜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몰라 그렇지 난 진짜 난 안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내는 사소한 문제를 자기의 정의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바깥에는 어떻게 해요? 바깥에는 외면하고 합리화해요. 다른 사람에게는 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려고 해요. 모두가 저들의 문제라고 얘기하려고 해요. 이런 이중성을 갖고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세상 한심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생각하다가 밖에서는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포장하고 다녀요. 심지어 밖에서 그렇게 한 동안 자기도 그렇게 느껴요. 왔다 갔다 하죠. 이게 같이 온다는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매몰하면 힘들기 때문에 합리화할 수밖에 없어요. 합리화하다 보면 문제가 방치되기 때문에 오늘은 매몰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같이 와요.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오진 않지만. 여기서 벗어나셔야 돼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어요? 나 혼자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려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날 향한 관대하신 시선에 익숙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날 향한 관대하신 시선에 익숙해져야 돼요. 여러분 아이가 되게 사랑스럽죠. 소은이가 되게 사랑스럽죠. 소은이는 친구는 좀 늦게 살 것 같고 공동체의 사랑은 더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렇죠? 2부 예배는 애들이 막 10명이 뛰어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 애들이구나 이렇게 피해가시다가 1부 예배 오시면 아 소은아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아이가 되게 사랑스러운 존재여도요 아이가 자기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걸 뭐를 통해서만 알고 있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스럽게 바라보는 그 눈빛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유일한 거울이에요. 부모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짜증스럽게 대하잖아요. 그럼 아이는 내가 귀찮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아무리 이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라도. 왜? 거울이 없으니까. 여러분 거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긴지 알고 사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울이 전혀 없다면 내 얼굴 비추는 게 전혀 없다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가끔 또 왜곡된 거울로 이렇게 어플 굉장히 많이 사용하신 그걸 프로필로 해놓으시고 그걸 매번 보면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게 여러분 행복하게 하잖아요. 남들은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나는 이 내 최대치의 나를 프로필에 해놓고 항상 그걸 보고 내가 그렇다고 착각하고 거울을 보지 않고 계속 프사만 보고 그럼 그만큼 우리는 거울에 의해서 자기를 규정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이 내가 내가 나를 관대하게 볼 만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뭐로 알 수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도 부모의 사랑스러운 눈길을 통해서만 내가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관대한 시선 속에서 내가 관대하게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시선을 만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여러분들 어떻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관대하게 바라보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우리가 교회에서 되게 하는 얘기 중에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약간 닭살 돋는 우리 하나님의 딸 뭐 나느냐 주의 어린이 뭐 이런 거 하자 하나 말 이거 가끔 보면 눈물 나는 거 알아요? 여러분 해봐요. 그 단어에 담기는 기본적인 의미가 뭐예요? 내가 주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나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DNA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베이스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구현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DNA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세요. 그렇게 우리를 전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아세요? 제가 그렇게 부사를 보고 살아가도 제 인생이 괜찮잖아요. 전 제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저희 아들이 진짜 공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전 얘가 진짜 똑똑하다고 확신해요. 왜? 내 아들이잖아. 내 DNA가 얘가 자극을 안 받아도 이게 발화되지 않았지. 어떻게 선생님 우리 아들 똑똑하지? 우리 과외 선생님이신데 우리 아들 과외 선생님. 애가 똑똑하긴 하죠. 그렇죠?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예. 아 우리 선생님이 진짜 이한이를 보고 이한이를 처음 수학을 가르치고 원시민림에 들어온 기분이라고 하셨어요. 와 이렇게 수학의 미개척지. 한 번도 길이 뚫린 적이 없고 수가 들어온 적이 없는 원시민림. 이 아이의 뇌는 수가 들어온 적이 없는 원시민림이구나. 길을 내고 계세요. 그 원시민림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시는지. 고마워요. 항상. 근데 작업 시간이 짧아서 진척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세요. 내가 더하기 빼기도 제대로 못 하고 있어도 얘는 되게 똑똑한데 하면 되게 잘하는데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 인간 내면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내재성, 얘는 훨씬 더 따뜻하고 건강하고 유능하고 영양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향 우리의 시선이. 그런데 이 부분이 부서져 있어서 그게 구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치려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태도지. 그렇죠? 안타깝잖아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애가 그거 하나 못 고쳐서 그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야 그건 그렇게 하면 돼. 이거 이렇게 해. 이렇게 고쳐. 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듣는 우리는 가끔 어떻게 얘기해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되게 싫은가 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되게 문제투성인가 보다. 하나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드나 보다 라고 착각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관대한 시선이라고 쳐다보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의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열받고 죽여버리고 싶은데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계시다. 하나님은 내가 너무 한심한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아, 이 한심한 걸 사랑하는 본인의 죄 때문에 그렇죠. 이런 한심한 애를 내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아 정말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나에게 야 제발 좀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어떻게 느껴요? 되게 경직되죠. 여러분 저도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부정평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만나기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부모가 나를 잘 되길 바라고 그렇더라도 그 부모가 나를 한심하게 바라보면 그 부모를 만나기가 싫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정죄의 시선, 실망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오히려 실망의 시선, 정죄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독교 안에 이렇게 잘못된 오해의 흐름들이 있다는 걸 아시겠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관대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벌레같이 보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넌 벌레 같은 존재인데 내 그 큰 사랑으로 내가 널 구원해 줬는데 넌 여전히 그렇게 벌레같이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 항상 죄송하고 항상 죄인이고 항상 몸들바를 모르겠고 민망하고 부끄럽고 이런 그런 측면이 있죠. 하지만 그거는 되게 좁은 부분이어야 돼요. 좁은 부분. 하나님이랑 잘 지내다가 하나님 그 얘기 끊으시면 거기서 아예 뭐 대충 넘어가 옥기들주로 하나님 그건 항상 제가 죄송하게 생각해. 저도 고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생각처럼 잘 안 되네요. 하다가 그 얘기 넘어가면 다시 이제 또 해맑게.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관대하게 보세요. 여러분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보시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제한한 여러분들의 문제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그것만 고치면 더 잘 될 수 있으니까. 그것만 고치면 더 잘 되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앤틱하게 이쁜 시계가 있어요. 근데 고장났어. 근데 앤틱하게 이쁘다고 그냥 걸어놓고 봐. 근데 그 시계에 진짜 그걸 아는 사람이 와서 봤더니 답답해. 왜? 저 시계의 진짜 매력은요. 30분마다 종이 한 번 울리는데 그 종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저 시계의 매력이거든요. 근데 그걸 고치지 않고 걸어만 놔. 그리고 주인이 아 그냥 이쁘잖아요. 괜찮아요. 놔두세요. 라고 얘기해. 그 시계를 고칠 줄 알고 그 시대에 원래 그 소리를 들었던 이 사람은 그걸 고치고 싶을까? 안 고치고 싶을까? 고치고 싶겠지. 그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그 관대함. 나를 너무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뭐라고 할 수 있는 이중성. 여러분 이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느낄 때 누구를? 나 자신을. 누구보다 먼저 나 자신을 관대하게 바라볼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관대해집니까? 그 돌을 내려놓는 사람들처럼 타인에게 관대해져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하나가 드러나면 그 사람의 전인격을 폄하하는 문화에 살고 있습니다. 잘못 하나가 드러나면 그 사람의 전인격을 폄하하는 문화에 살아요. 여러분 그 문제가 얼마나 큰 문제라고 치열하게 인식하는 것과 그것을 말미암아 알고 보니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다며라고 얘기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에 대해서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사회 지도자에 대해서 그렇게 찍고 까부는 것, 우리가 말로 돌을 던지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가 드러나면 전인격이 문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니 그런 사람이었대요. 되게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의 단점 하나를 누군가 딱 지적하고 또 알고 봤더니 이런 애구나 얘기하면 우린 괜찮습니까? 여러분 바닥에 쓰고 있는 예수님의 글귀를 보십시오. 지금 그 글씨 속에 내 죄도 적혀 있는 걸 보세요. 그것 하나로 내가 규정되면 나도 할 말은 없지만 사실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억울할지 보시란 말이에요. 그거 하나가 나를 규정하는 것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대해야 돼요. 그 사람 문제 안으로 그 사람 전인격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또 그 사람을 좋게만 포장해서 보지도 마세요. 좋게 좋게 보자? 그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자? 여러분 그 사람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그 사람을 그 문제에 묶어놓는 행동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문제는 애써 안 봐. 애써 넘어가. 그럼 여전히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그 문제는 안 고쳐질 거라고 내가 이미 규정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치자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그런 편들어주는 합리화해주는 시각 때문에 그 문제에 더 묶여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문제라는 걸 인지하지 못할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관대하셔야 돼요. 그 사람의 가능성을 신뢰하시되 그 사람의 문제에 부딪힐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사이를 서로를 통해서 나아지게 하는 길입니다. 좀 다른 얘기. 이 설교를 들으시면 몇 분은 아 목사님 오늘은 타겟팅해서 설교하시는구나 하고 느끼실 거예요. 맞습니다. 전 굉장히 오랜만에 한 8년 만에 타겟팅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교회에서 사소한 다툼 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건이 발생했을 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내가 이래서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거야? 이런 재미있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그 다툼을 발생해서 저한테 전화했던 친구한테 제가 되게 놀려 먹었어요. 예, 가볍게. 하지만 기분이 안 좋았어요. 교회가 영적인 흐름을 잡아가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연이어서 발생하는 게 저에게 약간 불쾌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우연히 오랜만에 만난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정말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정말 오래 아는 분인데 셀에서 받은 은혜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아시죠? 제 성향상 제 성향은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오늘 좀 다른 얘기 잠깐 합시다. 제가 어떻게 목회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까지는 올해부터 안 그러려고 하는 것이지 저는 이제까지는 사람들이 너무 가까이 지내서 생겨나는 문제들에서 별로 경계하는 마음이 심했어요. 저는 교회가 말 많은 곳이라는 그 문장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남의 숨교회가 말 많은 곳이 안 되길 바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말이 도는 것 자체를 너무 싫어해요. 저는. 근데 저 안에 있었던 도전이 뭐냐면 이게 방향일 수 없잖아요. 제가 오래 하고 있는 계속 문제가 제가 지금 그 떼어내고 있는 껍데기가 뭐냐면 저를 막고 있었던 벽, 저를 지켰던 벽이 저를 막는 게 뭐냐면 제 목회의 한 부분에 기존 교회 잘못된 부분을 하지 않겠다는 경계심이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렇게는 안 돼야지는 방향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거 말고 그러면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방향은 뭐예요? 정말 건강한 하나님의 방향은 그냥 다 격 있게 거리를 둬서 말이 없어진 게 건강한 하나님의 방향이에요? 아니요. 건강한 하나님의 방향은 친밀함과 공동체성이죠. 그렇죠? 각자 예배만 드리고 은혜 받고 각자 흩어져서 이제 우리는 깔끔해. 우리는 차갑고 깨끗해. 하나님의 방향일 수 없잖아요. 아, 한꺼번에 얘기를 들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라 하시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안에 공동체성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처음에 적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적으면 제가 뭘 적었을까요? 일단 욕을 적었죠. 욕이란 게 뭐예요? 아, 기술을 가르치고 싶은 생각이 먼저 올라왔어요. 아, 네가 하는 말과 행동이 타인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감각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항상 커다란 배낭을 메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커다란 배낭을 메고 백팩을 메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이에요. 제가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이 건드려져요. 근데 전 그거를 별 생각 없이 움직이죠. 그럼 그 사람들이 저를 이렇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럼 저는 뭐 어떻게 생각했어요? 불특정 다수는 날 싫어해라고 생각했죠. 다음날 또 지하철을 탔어요. 이렇게 움직였어요. 사람들이 또 날 째려봐요. 왜 어른이나 애나 지하철만 타면 날 째려볼까? 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는 존재론적으로 문제가 있나? 그렇게 착각할 수 있겠죠. 아니요. 백팩을 앞으로 메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존재론적인 문제도 없어요. 백팩을 앞으로 메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술이란 말이에요. 제가 그 기술을 배웠어요. 잘 못 느끼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제가 백을 앞으로 메고 있다는 걸 알죠. 혜정이 알죠. 그렇죠? 고개를 끄덕였어요. 깊게. 여러분 안 보이셨지만 제가 백을 앞으로 메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냥 나는 비의도적으로 한 행동인데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패턴이 저에게 있어요. 무심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메는 거. 이게 기술이에요. 기술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기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왜 문제가 있는지, 왜 뒷말을 하면 안 되는지, 왜 앞말을 할 때는 말을 골라야 되는지 기술들을 이렇게 적기 시작했어요. 이런 걸 좀 가르쳐야겠다. 좋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러다가 생각났어요. 내가 적은 것을 모두 적용하고 있는, 내가 예민하지만 인내하고 내가 무례하지만 조심할 줄 아는 사람들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술적이기 때문에 아무런 갈등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아무런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생각났어요. 교회 안에 이런 기술을 잘 획득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죠. 하지만 그분들에게 그 기술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관계 문제도 안 만들어지만 관계도 안 만들어져요. 아, 저 사람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겠네. 아,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겠네. 그 젠틀함 속에서 사실은 이미 상대가 판단되어져 있고 상대가 경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도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몇 글자를 더 적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한테는 되게 좋은 뒷말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뒤에서 제 욕 하시잖아요. 저 다 알거든요. 아, 다는 모르겠죠. 한 50% 정도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겠죠. 제가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욕들이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거지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들 뒷말 중에 상당수가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얘기하신 걸 다른 사람이 부드럽게 전해주면 아, 내가 그걸 그랬구나라고 뒤늦게 깨닫고 조심하게 되고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으면 거칠게 부딪혔을 문제들이 서서히 해결되는 부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가끔 뒷말에 좋은 현상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의 뒷말을 누군가와 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면서 스스로 뭐가 내려가요. 이 그냥 압력 박스에 김이 빠지듯이 그 어떤 분노의 온기가 그게 압력이 내려가요. 그러면서 자기를 스스로 좀 객관화해서 볼 수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어떤 점을 짚어주면 그분을 다시 보는 일들도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뒷말이 꼭 나쁘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또 어떤 뒷말은 나쁘죠. 어떤 뒷말은 자기의 부당함을 스스로 자기가 맞다고 자기를 강화하고 거기서 어떤 그룹을 만들어내고 분쟁을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신의를 저버리게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어떤 앞말은 되게 좋아요. 제가 그것을 덮어놓지 않고 다이렉트로 얘기하고 부딪히고 깨지고 거기서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미암아 오히려 그 문제 해결된 적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앞말은 나빠요. 내가 너무 그것을 다이렉트하게 얘기했다가 내 말이 틀렸는데 그것을 검증하지 않고 말을 쏘내는 바람에 상대한테 상처 주고 관계가 멀어지고 실수하고 잘 치유되지 않고 이런 일도 벌어져요. 어떤 갈등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지만 어떤 갈등은 사람들을 가까워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예의는 서로를 지켜주면 어떤 예의는 관계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기술적으로 더 세련되게 말하는가 세련되게 표현하는가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이 관대함이 제가 그 사람과 어떠한 말의 실수나 관계의 실수가 있어도 내가 그에게 관대하면 문제가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아, 이분이 나에게 이 친구가 나에게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한테 기분이 안 좋아요. 내 마음에 안 들어. 내 생각과 달라요. 나랑 부딪혀요. 왜 그의 단점과 나의 단점이 충돌하는 거니까. 근데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친구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안 벌어져요. 그냥 그 아저씨 불꽃처럼 해프닝처럼 팍 하고 지나가요. 근데 저 사람이 그 좋은 사람의 신뢰가 나한테 없으면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앤가 보네 라고 논리가 진행되는 순간 그 불길은 번져가요. 그럼 저희 교회에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여러분 관대하십시오. 여러분 관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그 세련됨으로 교회가 차가워지지 않길 바랍니다. 난 누구와도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관계의 기술을 알지만 이미 내 안에서 모든 사람이 평가되어 있고 여러분들 교회를 불태우고 있지 않지만 교회를 얼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불태우고 있는 사람은 아, 쟤는 되게 미숙하다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고 부딪히는 갈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것이 교회를 불태우는 것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상대에 대한 관대함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것이 단지 교회에 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 서셨을 때 한 가지를 부탁드릴게요.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잘못 하나로 그 사람을 규정하는 것들을 멈추세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서셨을 때 여러분 한 가지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뒷말을 하세요. 앞말도 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난 분이 부딪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민하게 굴 수도 있겠죠. 그건 우리의 위치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여러분들의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한 가지 무엇인가로 그 사람의 전인격을 평가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것이 그러하다고 말하세요. 그것이 그러하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이 사람은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그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도 사랑하십니다. 그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로 그 사람의 전인격을 판단한 것을 멈춰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관대함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관대한 사람이 온기를 나눕니다. 관대한 사람이 세상을 더 나아지게 합니다. 여러분이 그 직장에서 그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그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 쟨 다르다라는 사람으로 거기서 보여질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은 거기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서 더 세련되게 예의 바르게 이쁜 말, 나는 쌍욕을 하지 않, 이런 걸로 여러분들의 빛 때문에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보수성이 드러날 뿐. 여러분들이 거기서 관대하시다면 여러분들의 빛됨이 거기서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관대함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그 싸움이 무엇으로 격해집니까? 그거 하나로 그 사람의 전인격을 규정할 때 그것이 격해집니다. 왜요? 그럼 상대방 그것이 억울해지기 때문이에요. 그걸 잘못한 건 맞지만 그걸로 내 인생을, 내 전인격을 평가한다면 난 억울해서 잘못했다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로만이라면 오히려 사과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 하나로 나 전체를 나쁜 사람이라고 하니까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 얘기를 끄집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나도 사실 잘한 것도 되게 많은데 어떻게 그거 하나로 날, 그럼 상대방은 야 지금 그거 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죠.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꺼내? 야 그런 식으로 하면 야 너도 잘못한 거 많아 이렇게 끄집어오는 거죠. 그렇죠? 왜? 그 대화에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관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옛날 얘기를 끄집어오면 어 맞아. 네 나한테 잘했지. 너 나한테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걸 얘기한 게, 넌 정말 좋은 사람이고 나한테 고마운 거 너무 많아. 단지 이 행동 하나에서 얘기한 거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죄하는 다른 것들을 끄집어서 너도 나쁜 놈이자로 얘기하면 그것도 맞지. 그것도 맞아. 그 나 잘못됐다고 생각해. 단지 이번엔 이건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뿐이야. 그때 거기서 내가 사과하지 않았니? 사과하지 않다면 지금 사과할게.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싸움이 길어지나. 저는 되게 열정적으로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다고 막 얘기하다가 상대방이 야 나도 너 이거 이랬잖아 라고 얘기하면 전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그래요. 그럼 저희 앞은 치사하게 2시간 동안 무릎을 꿇려놓은 채로 얘기해요. 꿇고 들어요. 한번 꿇으면 이렇게 함부로 꿇지 마요. 한번 꿇으면 풀라고 하기 전에 풀기가 애매해. 내가 나를 셀프 용서하는 것 같잖아.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앉으라고 편하게 앉지. 한 두 번 꿇지 않으면 그럼 다시는 잘못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그거 괜찮은 방법이에요. 내가 더럽고 치다 해서 잘못을 안 하고 말. 이게 오늘 설교랑 안 맞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좋은 예가 아니었다. 이건 삭제합시다. 역시 즉흥적으로 예화를 들면 안 돼. 돌아와서. 여러분들 가까운 사람들과 여러분 되게 잘했던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에게, 남편에게, 애인에게, 그 좋았던 관계 중에 하나가 틀어졌다고 해서 어? 너 사실 알고 봤던 이런 애야? 라고 혹시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가 했던 모든 모습과 그가 보여줬던 모든 말과 행동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습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한 가지 문제에 접근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관계 자체를 흔들기보다 여러분의 관계 자체를 성숙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갈등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그럼 갈등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하지만 그 갈등은 관대함이란 토양 속에 있을 때에만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관대함 토양 없이 일어나는 갈등, 우리 서로를 찌르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서로를 찌르는 것보다 차갑게 식어서 돌아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관대함의 토양 속에 우리 가운데 있는 온기의 생명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그 관대함의 시선을 내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내가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두 개가 안 되어졌다면 세 번째는 생각도 하지 말아요. 앞에 두 가지가 안 되어졌다면 기술을 배우세요. 예의를 지키세요. 눈치를 보세요.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방향은 내가 주님의 관대하신 시선 속에 내가 내 자신을 관대하게 바라보며 그것으로 또 타인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이 감동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늙어서 죄가 많습니다. 25살 때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 45살쯤 되면 내가 했던 실수와 잘못들이 쌓여 있어요. 다시 돌아가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지 않으셨다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 깊은 감사가 우리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관대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정죄하기보다 고치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때로는 넘어가 주시면서 결국엔 바꿔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서 여기까지 우리를 살아오게 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관대하심. 높고 높은 보좌를 떠나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시는 것이 내가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인데 이러고 사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고자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키고자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깊게 느껴질 때 내가 더 이상 나에게 뭐라고 하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나를 정죄하고 내가 나를 합리화하고 이건 그 끝없는 지옥을 시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아침에 나를 정죄하고 밤엔 나를 합리화하고 다시 아침에 나를 정죄하고 아침엔 내가 나를 한심하다고 하고 밤엔 내가 그렇게 한심하다고 하면 못 살겠으니까 내가 그럼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얘기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논쟁. 여러분 그걸 멈추세요. 여러분들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문제가 있지만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좀 여유가 생길 거예요. 그럼 여유가 생기더라. 쟤 때문에 되게 열받다가도 아 뭐 나아지겠지. 좋은 애잖아. 라는 생각으로 쉽게 돌아오더라.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와 갈등하는데 저 사람이 내 약점을 찝었지만 그 약점을 잊고 살아가려고 했던 나에게 그 약점을 찝어줬지만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좋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갈등 오히려 나에게 선물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서로에 붐업할 수 있을 거예요. 마칩시다. 우연히 내 친구 정의로인가? 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신부님이세요. 미국 분이시고 한국에서 청계천사역과 빈민사역을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나라 빈민들을 위해서 평생 노력하셨던 분에 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철거촌에서 항상 싸우셨던 분이고 그분이 이 청계천에 살던 빈민들을 데리고 시흥 쪽으로 가셔서 공동체를 세우신 적이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하고 또 캐톨릭이 도와줘서 거기에 집단 거주지를 세우고 사람을 거기 함께 모여 어울려 사는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웃으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매일 싸웠어요. 어떤 날은 한 친구가 칼 들고 나 죽여버리겠다고 찾아왔어요. 술 먹고. 매일 싸웠어요. 그리고 이제 좀 다큐멘터리가 흘러가서 그 신부님 환갑잔치를 그 마을에 사는 장면이 나왔어요. 모든 그 동네 주민들이 이 신부님을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아, 이 공동체 어른으로 생각하고 한복을 입고 막걸리 엄청 드시고 취하셔서 춤추시는 다큐멘터리 전체 내용에 동의하진 않아요. 그 부분에 저한테 되게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다큐멘터리도 제가 이번 주에 봤어요. 아, 우리 가운데 김보현 목사 하는 남의 숨 가운데 내가 이제까지 갈등을 애초에 없애는 게 맞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갈등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친구들과 회사에서 갈등하십시오. 그 갈등이 여러분 서로를 모나지 않게 해줄 거예요. 부드럽게. 하지만 여러분 관대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가 좋은 공동체로 여러분 어디에 서 있건 좋은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곳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선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해도 될까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갖는 의미가 이 하나님의 관대함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아 하나님 이 내 약점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강함을 주실 거예요. 이 고백을 담으셔서 하나님이 나를 관대하게 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는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과 힘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관대하신 시선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를 관대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제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가시덤불로 만듭니다. 내가 나를 관대하게 보지 못해 계속 내가 나에게 던져지는 자기정죄와 그런 나와 싸우는 나의 합리화와 내가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보지 못해 저 사람을 정죄하는 마음과 저 사람을 멀리하는 마음과 이런 가시덤불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되신 빛을 보지 못하고 이 자리에 머물게 하는 것을 제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걸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서부터 걸어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의 관대하신 그 햇살보다 밝은 주님의 빛나는 그 영광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얼마나 관대하게 바라보고 계신지 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시면서도 나 자신에 대한 얼마나 큰 꿈을 갖고 계시는지 제가 그 시선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내가 나를 관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그 관대한 건 내가 타인을 관대하게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때로는 세상을 관대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희망을 갖고 문제를 풀어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각 사람에게 내려 허락하여 주옵소서. 남의 손 공동체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내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기술만 자주 얘기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지 말고 거리를 두라라고 조언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저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각 사람을 가르치셔서 저희가 관대함 가운데 갈등하며 서로 하나가 되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올해 항상 기도하는 것은 제가 원하는 제가 좋아하는 모양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좋아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실 그 모양으로 남의 숨결을 만들어 가시를 소망하는 것이오니 주여 저희가 그 꿈을 함께 꾸고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관대하심 시선 가운데 나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세상을 관대하길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